이사야서 31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인데요. 30장과 31장에 들어가서 지난 주일날 예배 오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셨겠지만 30장과 31장은 애굽과 동맹하는 사람,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도움받으려고 이렇게 기웃기웃하는 거죠. 애굽과 동맹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30장과 3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0장에서는 애굽에 가서 손 내밀고 도움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당하는가 하면 disgrace, 치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능욕을 받게 될 것이다. Disgrace and shamed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31장에 들어와서는 1절부터 9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했던 거죠.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려고 내려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제 퀴즈하면서 설교 들읍시다. 어느 나라 사람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요? 유다. 예, 이 정도는 이제 우린 다 알아요. 유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거기 내려가면 안 돼. 그런데 툭 하면 내려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그 내려가며 라고 하는 그 말이 수시로 내려간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툭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들어와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유다가 툭 하면 내려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 remnant, 하나님의 remnant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수르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유다 백성에게 있고 그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사람, remnant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주어가 먼저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for thus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먼저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그러니까 특별히 그 official한 letter를 쓸 때 이런 모습으로 많이 쓰죠. 우리 교회를 예를 들을게요.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한여름밤에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거기 제가 뭐라 했어요? 다음과 같이라는 말 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문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짝대기 하나 긋고 다음, 그리고 짝대기 하나 딱 긋고 그리고 나서 날짜, 시간, 주소, 찬양하는 사람, 뭐 기타 등등 해서 쭉 쓰잖아요. 그게 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말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책망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면서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 말이 아니야.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야. 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강한 요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은 강한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명령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4절과 5절은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동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유다를 향해서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잖아요. 유다를 향해서 공격하는 원수로 그 원수의 나라가 세 글자로 뭐죠? 아수르예요.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보호하고 계세요? 이게 녹음이 안 돼서 참 아쉽긴 하네요. 제 얼굴이.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사자와 같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라고 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 우리 한글의 문법이 좀 그런데요. 이 정관사가 확실하게 기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정관사가 여러분 뭔지 알죠? article이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있는데 100권의 성경책 중에 아무거나 한 권이면 그냥 A 바이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이야기할 때는 The Bible이죠. 그게 정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에 사자, 젊은 사자에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The Lion, The Young Lion 이렇게 더가 들어가 있는 것은 무언가를 지목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누구를 향해서 싸우겠습니까? 원수를 향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좋아하십니까? 동물의 왕국이나 너튜브에 가시면 요새 한국에서는 너튜브라고 부르는데 유튜브에 가시면 동물에 관한 그런 짤막짤막한 그 영상들도 있고 뭐 다큐멘터리 나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사자가 물소 한 마리를 먹이로 잡았어요. 덮쳤어요. 그래서 목덜미를 꽉 물고 숨통이 끊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껄쩍껄쩍대는 애들이 항상 나타나죠. 누가 나타나요? 하이에나가 나타나는데 이 하이에나가 혼자 나타나나요? 보통 떼거지로 몰려드나요? 보통 떼거지로 몰려들죠. 그러면 사자가 음메 여기는 하이에나가 엄청 많네. 그리고 다 먹이 놔두고 도망가든가요? 나중에 도망가는 사자가 가끔씩은 보이긴 하지만 처음부터는 안 도망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먹이를 지키려고 딱 발톱으로 하나는 눌러놓고 다른 한 발 가지고 누가 오면 휙 젖고 아니면 으르렁거리고 입 벌리고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물소를 먹이를 놓나요? 안 놓나요? 안 놓죠. 지금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먹이라고 한다면 양이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 있겠죠.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를 턱 덮쳐가지고 잡고 있는데 목자들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덤벼들까요? 목자들이 덤벼들죠. 막대기 들고 덤벼들어서 양 놓느라고 막 때리고 어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목자들이 그 먹이를 즉 양이나 염소를 되찾기 위해서 사자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사자가 무서워서 도망가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사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목자 그러면 성경에서 목자 그러면 이제 좋은 뜻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반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작정하신 백성들을 움켜쥐고 계실 때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죠? 우리하고 적응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옳은 장중 안에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옳은 장중 안에 확 잡고 계시고 품 안에 움켜쥐고 계세요. 원수마귀가 우리들을 빼앗아 가려고 덤빕니다. 하나님이 원수마귀가 너무나 힘이 세서 너무나 무서워서 우리 놓고 도망가시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택하시고 한번 붙잡으시고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백성들에게도 렁금해서 덤빌까요? 백성들한테는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마치 어미새가 새 한 마리가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으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말도 못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공격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이 돼서 공격하게 만드시고 나중에는 아수르를 통하여서 공격하게 만드시고 히스기야 왕 때는 예루살렘을 빼곡히 포위를 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사야가 사역할 때부터 100년이 지나고 나면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예고해요. 너희들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다가 비록 멸망할지라도 남은 자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이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5절 끝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를 자막으로 놓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기 백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백성을 그냥 구원하리라 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예루살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래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위하며 건지시며 뛰어넘어라는 말을 넣으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삼중적인 강조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구원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래도 충분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나눌 때 강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사인해 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그냥 뭐든지 해주시는 거잖아요. 막 이마박에다가 인을 치시든 뭘 하시든 우리 가슴 속에 이미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표현대로 할게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네들 구원할 거야.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구한테 해요? 아수르요? 아니요. 애굽이요? 아니요. 지금 누구한테? 유다? 글쎄 유다 전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아쉬움이 있죠. 그러면 누구? 남은 자. Remnant.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에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의 구원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보장할 거야. 너는 이미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은 누구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자같이 한편으로는 어미새같이 한다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는 조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앞에 자막을 만들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처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주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심에 있어서 사자와 같이 강하다. 그러면 자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자처럼 강한 모습으로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으니까 뭔가 명령하는 거라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7절과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예요. 돌아와라예요. 돌아와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분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건데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 언어 성경으로 가면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제가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죠.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있으면 중요한 거다. 그거는 강조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지금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turn to him 이라면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잘 번역을 해서 앞에다가 갖다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말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가 맨 앞에 부분에 앞에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사야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몇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중에 아들 하나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요. 기억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예? 아, 그거 아니에요, 권사님. 그건 딴 거 짚었어. 그 네 글자.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써요. 예.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이사야의 아들이고요. 말 뜻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사역 초반부터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미리 예고했는데 이제 이 순간에 또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실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해요. 기원전 586년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해요. 그런데 돌아오라라고 하고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돌아올까? 유다 전체가 돌아올까요?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나라가 돌아오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하나님의 고유의 역사입니다. 저희 가정도 예수님을 안 믿었던 가정이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제일 먼저 누가 부름을 받아요? 대부분 그렇듯이 엄마가. 엄마가 먼저 부름을 받고 엄마의 권유로 아들들이 같이 교회 가고 맨 마지막에 부름 받는 자는 누구더라? 저 터지고 오는 사람이 누구더라? 남편이 맨 마지막에 대부분 그렇게 돌아오더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멸망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은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회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뭐라고 6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썼어요. 성경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로 오라 그러면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했던 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아하스 왕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한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한테 손을 내밀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불 있는 곳에 산채로 갖다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랬던 자가 아하스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했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역했던 자,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9장 9절 말씀에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아주 못됐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6절 말씀에 돌아오라라고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끝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예요. 돌아오라 너희 거역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을까? 아니 멸망은 유다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 유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본래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본래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이 뭘까요? 깜짝 퀴즈. 다 같이 시작.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그냥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속여먹고 뭐 도망가다가 뭐 그런 세월이 있잖아요. 긴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강 건너편에 형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가족들 보내고 신하들 보내고 재물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치사하게 비겁하게 맨 마지막에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강가에서 천사와 더불어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하고 있죠. 씨름했는데 거기서 한 방 뒤 터져요. 저 터져요. 그래갖고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러잖아요. 아, 듣고 보니까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듣고 보니까 아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래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주죠.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그 얍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더 지나갑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들들이 옆 동네의 족속들한테 쳐들어가가지고 사기쳐서 그리고 학살을 쳐놓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즉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슴을 치면서, 아, 성경에 가슴을 쳐라 이런 말은 없는데 그게 창세기 35장이거든요. 유명한 말이 거기 있어요.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이 어디예요?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잖아요. 꿈꾸고, 그렇죠? 거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들으라! 너희의 거역하는 자에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아 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아들로 돌아오지 말고 이스라엘의 아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은 뭐냐면 옛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옛사람의 모습, 못된 모습, 죄악의 모습을 그 허랑방탕하는 방황하고 거역하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 새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그냥 계속해서 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싸우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새 사람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옛 습관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과거의 못된 모습은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회개하라고 하는 건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 7절에 있는 말씀에 가면 눈에 나타나게 보여져요.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 이라는 뜻이죠.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은 우상이 있고 금 우상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갖다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회개한다라는 뜻이에요. Repentance나 conversion이에요. 돌아오고 있는데 돌아본 것을 또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은우상과 금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고 있었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즉 회개는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습에서 예수님의 믿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회심이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살면서도 자꾸 돈을 믿고 있고 세상의 권력 믿고 있고 성공을 믿고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에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뭡니까? 너희 애굽 믿지 마. 애굽 믿으면 너희 바보 같은 것이야. 애굽은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 빨리 돌아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더러운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화를 우리가 하나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예화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어떻습니까? 그냥 아버지 말 안 듣고 거역하고 나갔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역이라는 단어가 그때 쓰는 거예요. 거역하고 나갔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더러운 것에 처박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돌아갔더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죠. 그리고 새 옷을 입히잖아요. 그리고 반지 껴주잖아요. 그리고 잔치 벌여주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서 내가 과거에 살았던 더러운 모습, 과거의 더러운 습관들을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한테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사자처럼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원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의 원수는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가 원수예요.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에 대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첫 번째로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지는가 하면 칼로 엎드러지는 아수르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이 엎드려지겠는데 사람의 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저들이 넘어지게 될 텐데 사람의 칼로 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구 칼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로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무너지고 가는데 그냥 넘어지고 잠깐 있다가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8절의 끝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복역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다시 볼게요. 예, 그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죠. 이 복역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노예 생활한다는 거예요. 감옥살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장정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소망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거기서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게 되는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했죠.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호와는 반석이시오, 그 반석이 아니라 아수르가 의지하고 있었던 포트레스예요. 요새예요. 뭐 바위의 틈새가 될 수도 있고 뭐 동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수르가 그건 믿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자기네들은 여기에 있으면 아무도 공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자만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도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망가지고 있고 멸망해 가고 있는 아수르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줄 아니? 너희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지 멸망하게 될 거야. 나는 어떤 줄 알아? 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불을 가지고 있어. 풀무불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의 끝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과 풀무라고 하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불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모든 제사는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풀무는 뭐예요? 그 칼 만들고 도구 같은 거 만들 때 쇠를 달구는 거잖아요. 풀무질하는 거잖아요. 그저 달군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멸망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향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준비에까지 해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즉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멸망을 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Servant of God.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못 살게 구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든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된 것이라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실 때 못된 것은 잘라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막으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담대하십시오. 어깨 쫙 펴고 사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자 하나님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